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북극에는 유빙들이 떠다닙니다. 거기에는 유빙들이 부피가 몇 미터 되지 않는 것부터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것들은 수면에 그리 크지 않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수십 배 되는 그 몸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말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데도 그러합니다. 젊은 시절 공부할 때 친구들과 자취생활을 하게 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 그 친구에 대해 좋은 면을 많이 접하기보다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나 습관, 버릇 같은 것을 많이 알게 되고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결혼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20년 넘은 두 문명 속에서 두 남녀가 함께 다시 만나서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결혼한다면 아마 그 누구도 쉽게 선뜻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뜨거운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관계로 맺은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언약하신 그 주님 또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기에 결코 쉽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희 지나온 삶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복 입고 서 있는 제 겉모습 뒤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내놓고 설명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출산 예정일 한 달 정도에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리 몸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심을 먼저 길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이어서 혼자 생각하며 있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한 꿈도 별로 없었습니다.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제가 졸업하면은 우리 형님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제 조그만 소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덩치가 작은 저를 초등학교에 선뜻 보내지 못하고 머뭇거리시다가 한두 달 뒤에 입학시키셨고 저는 서점에서 산 헌책 교과서에 이리저리 찢어진 부분들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며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왼손으로 늘 구슬치기만 하고 놀 것만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아버님께 붙들려 맞으면서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학년 성적표는 수미양가 성적 방식에서 가가 대부분이었고 그래도 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힘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애들 중에는 저를 만만하게 보고 팔씨름하자고 덤비는 경우가 몇 번 있었고 그 결과는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키 작고 힘 없는 것에 주눅이 잘 들었고 그래서 남 앞에 착하게 약하게 보여 동정표를 얻어보려는 방어적 기제와 본능이 작용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만화책 한 권을 학교에 가져왔습니다. 그 만화책 시리즈를 다 보려고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만화책은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한 미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교회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등 처음 듣는 외국 사람의 얘기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성당에 가게 되었는데 6개월간 수녀님과 교리방 공부를 할 때는 꽤 흥미있게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숭상하는 것이 존경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마지막 영세 받는 날 저는 불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터지는 체류탄과 페퍼포그차 그리고 일명 백골당 전경들, 학생들은 마스크를 하고 보도블럭을 깨서 던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곳곳마다 나부끼는 대자보들, 그 속에서 저는 이것이 이념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나 스스로도 혼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이 디스코텍과 술집에 모여 흥청망청 보내기 일쑤였는데 저도 몸에 잘 받지 않는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일찍 도서관에 와서 무슨 책이든 활자화된 것들은 빌려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 저에게 가장 재미있는 책은 바로 기도원 협회에서 발행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읽는 가운데 그 한 말씀이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서관 안에 소장된 수많은 책들 중에 정말 좋은 책들도 많았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자가 말하듯이 제게 분명하게 자신이 모든 것의 정답이요 삶의 이유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에 접어들자마자 인생의 의미를 몰라 그저 책만 읽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원 협회에서 발행하는 파란색의 그 동일한 신약 성경이 도서실 좌석에 올려져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그 성경이 매우 친근감이 갔고 저는 그 성경책 주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소개로 저는 자연히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교회 대학부 담당이 평신도 집사님이셨고 그분은 10년 넘게 선교단체를 섬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삶에 잊지 못할 멘토가 되셨고 무엇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영혼에 대한 생명사랑에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은 생명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끔 가훈을 알아오라 한다면서 아빠 우리 집 가훈의 뜻이 뭐야? 그렇게 물으면 좀 설명하기는 곤란했지만은 그래도 저희 가훈은 생명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그런 경향이 나타나듯이 저희 대학생활도 매우 바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마냥 목적 없이 도서관에만 와 있었는데 이제는 도서관 문 열 때 가서 큐티를 하고 동료들과 아침 큐티를 또한 나누었습니다. 후배들을 도서관에 붙잡아 두려고 도서관 자리를 몇 개 잡아놓기도 했습니다. 데모에 휩쓸리고 술 문화에 쏠려있는 후배들 있으면 캠퍼스를 찾아가 만났고 이단에 빠져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설득하여 빼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이 신앙을 바르게 세울까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대학부의 전통이 임력원은 자원자로 늘 우선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회장으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출하는 그 과정이 너무 은혜로워서 손을 들어 자원했었는데 집에 와서는 잠 한 숨 못 자면서 아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 순간 손을 들었지? 그러나 지금에서야 그 자리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참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였기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제 멘토이시던 그 대학부 부장 집사님은 갓난아이 첫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담대였습니다. 그분과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제 별명을 스스로 담대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서를 공부하다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거인 종족의 후손이라 보여지는 그 골리앗의 엄청난 체구에 몇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칼과 창, 단창까지 차고 있는 그 모습은 가히 이스라엘 군대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기껏 무기는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이 아니라 앳돼 보이는 젊은 다윗의 용기였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용기가 제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약한 부분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그 이름 그대로 살도록 그런 환경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남자는 군대 생활 빼면 얘기할 게 없다고 하는데 제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시력이 그리 좋지 않았던 저는 당연히 방위병이 될 줄 알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역 군인으로 안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모르니까 보충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방위병이 되어야 주일에도 교회 가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판정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종호 현역.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논산훈련소에 저는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군대에 가야 하는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른 체력검사 시험 때도 최선을 다해 했지만은 2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는 나인데 하면서 나는 약하단 말이야. 이건 순전히 줄을 잘못 서서 가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 스스로 한없이 자신감 없어 하던 자를 군대에 가서 조금 더 떳떳해지라고 가슴을 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마지막 날 빨간 벽돌을 격파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잠시 후 저는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강원도 춘천이었고 제가 배치된 곳은 탱크 부대였습니다. 그 송에서의 생활은 말을 안 해도 짐작하시는 대로 힘이 들었습니다. 중대원이 한 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이라 특공 대원과도 맞먹는 곤조와 정신으로 늘 사는 곳,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거기서 잘 버텼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처음 맞는 겨울밤에 그러나 화장실을 가면서 왜 내가 강원도 인제에 와 있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고 도시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말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탱크 부대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통신부대 교환병으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이유는 눈이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대에 잘 적응해 왔는데 또다시 다른 부대에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눈이 나쁘다는 걸 이유로 들다니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보면 하나님의 훈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탱크 부대를 떠나 이제는 군단 사령부 교환병으로서의 삶을 통해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2병, 1병을 거쳐 상병이 다 되었는데 이제 다시 교환병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화번호 500개와 간선 국선까지 합치면 600개가 넘는 번호를 단시간에 외우는 것을 필두로 해서 짧은 시간에 연결잭을 뽑아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힘든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결할 잭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전화받는 7, 80% 정도는 통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연결하지 않아야 되는데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또는 욕설을 퍼붓는 그 상대방 영광껏 장교들을 대하고 근무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계셨고 끝까지 그 시간을 견뎌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겪었던 것이 오히려 제게 중요한 인생 공부가 되었으며 용기를 갖고 부딪혀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학 후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였고 졸업이 가까워지자 1연대에 입사하려고 1연대에 계시던 선배들을 몇 분 만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1연대보다는 신학교를 갈 마음이 없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황당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는데 뭐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끌려가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바로 손이 형님이 카이스트 대학원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제가 가정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순서를 거쳐 주님의 뜻을 확정 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도 저 길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둘째, 그 두 길에 모두 갈 수도 있고 또 가지 않을 마음이 여유가 있다면 그 모두에 자유한다면 가장 해보고 싶고 거기에 은사가 있고 자신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자기 포기가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불의심의 확인을 몇 번 거쳐서 결국 두 달 정도 남은 신학대학원 시험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책을 읽기 좋아하고 성경 공부를 좋아했던 제게 있어 신학 공부는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목동 쪽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교육전도사로 섬겼는데 20세에서 30세가 넘는 청년들까지 연령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 이성 문제로 인한 상처가 서로 많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사귀던 자매에게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오빠로서는 좋은데 이성으로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결혼하자는 말도 오갔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고 참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이 가끔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알고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열심히 방언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절망적이 되었고 제가 그 자매에게 매여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새벽 4시 정도가 되었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1시간 이상 그 방언이 계속 나오는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금 딴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방언을 주신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하는 그 퍼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고 부르짖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더 중요한 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결혼과 관련해 닫혀진 마음을 열고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교육 전도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역자로서 바로 서려면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쓰였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겨울 한 달 동안 예수원에 들어가 눈을 치우고 침묵기도 하면서 보냈고 여름 한 달 더 예수원에 가서 나사렛 건물 짓는 공사에 투자했습니다.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으깨며 성경도 묵상하고 침묵기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저는 현대사회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또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가 공동체 성에 있어서 매우 미약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졸업 논문을 공동체 성 회복에 대해 쓰게 되었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제 남은 삶의 몫은 아닌가 하는 비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원을 내려오는 그날 마침 전화가 왔었는데 그 계기로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란노 성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월간으로 만드는 곳에 7년 정도, 출판부에 1년, 그리고 목회 최고 경영자 과정 행정 디렉터로 1년 있었습니다. 두란노를 섬기는 동안 강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9년간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교육 현장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와 신학 기자로 있으면서 한국 교회의 명함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었고 목회자의 현실과 성도들의 아픔들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었으며 특히나 교권의 타락과 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교회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바른 교회와 주님을 향한 목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들이 있음도 제 눈에는 희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숨쉬며 살아온 것은 자동적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비록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도 우리는 그 주님을 잘 인정해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스토리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흔적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 삶에 있어 제일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는 엄청난 상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뒤에서 따라만 다니던 그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가 이제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원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전임 목회라는 길로 올인하였고 특별히 교구를 맡은 자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큰 차이가 있다면은 바로 사람 위에 항상 리더 위에 리더가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가느냐가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도 가보고 또 설교도 계속하고 신방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실제로 해보면 그리 두려운 게 아닌데 두려움 그 자체가 매우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자신에게 있어 놀이기구의 그 청룡열차를 탈 수 있는 용기라고 비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무섭습니까? 물론 그 청룡열차를 즐기시는 분도 있지만은 청룡열차를 타면은 정신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빙빙 돌아도 내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요즘처럼 좀 사고가 많이 나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에브랜드에 있는 어린이용 그 청룡열차도 타는 게 좀 무섭습니다. 그만한 탈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라는 말씀은 주문해오듯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그 사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그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킨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과 역사들을 매번 되뇌어 기억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인도자요 의사 결정권자이심을 실제 삼아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흔적을 날마다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작업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담대히는 뻔뻔스럽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먼저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땅의 시간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휘황찬란한 생활은 있었는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잘한 것보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수많은 불완전한 투성이의 사람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손 놓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